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시리아 알레포 4개 마을에서 친정부군이 적어도 8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인권 대변인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보고 내용을 검증하기는 어려우며 살상 행위가 언제 벌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보고서가 잘못됐거나 과장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엔이나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알레포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알레포 동부 민간인 수천 명이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없다며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 보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현재 알레포 반군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기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군의 알레포 함락이 임박한 가운데 이는 시리아 정권과 시리아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중대한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반군 측은 그러나 앞으로 게릴라 방식으로 전환해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모술 동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공격 작전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연합군의 모술 탈환 작전이 9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라크군 특수부대는 모술의 4분의 1가량을 탈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라크 연방경찰병력 약 4천 명이 모술 동남부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 진격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를 일축한 채 앞서 라마디나 바이지 등을 탈환하는 데는 모술보다 4배의 기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차세대 최신의 전투기인 F-35 50대를 구매했습니다. F-35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억 달러이며 우선 두 대가 이스라엘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테라비브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최고의 군사능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F-35는 이 같은 미국의 약속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차기 정부 국무장관에 미국 정유업체 엑슨모빌사 렉슨 틸러슨 최고 경영자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41년간 엑슨모빌에서 일해왔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해온 틸러슨 지명자의 지식이 국무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다며 그의 끈기와 폭넓은 경험, 지정학에 대한 깊은 식견 등으로 볼 때 국무장관으로서 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틸러슨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는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일본과의 평화조약회담의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두 개 큰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회담에서는 양국의 1956년 공동선언 이상의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평화조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 공동경제 활동은 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유지된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화폐 밀거래 단속을 위해 인접국 콜롬비아와의 국경을 72시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물가가 급속도로 인상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 베네수엘라 화폐가 밀거래되면서 가뜩이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어려운 경제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경 폐쇄와 함께 현재 최고 액권인 100 볼리바르 지폐 발행도 전면 금지했으며 조만간 이를 새 고액권 지폐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일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함을 느끼는 정도도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 연구팀이 발표한 행복의 원천들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 혹은 사람과의 관계 또는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나 빈곤 문제보다는 인간관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울함과 불안을 해소했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20% 정도 낮아진 반면에 빈곤에서 벗어났을 때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5% 정도밖에 낮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역할도 부의 창출 못지않게 행복감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1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4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빙 크로스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노래한 곡인데요. White Christmas 함께 감상해 보시죠.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And children listen,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Just like th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중국과 서방 측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외신들이 예측하는 가운데 중국은 추가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타이완이 2018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만 군복무를 하는 건데요. 중국 본토에서 물러나서 국민당 정권이 설립된 이후에 68년 만의 일입니다. 다음 달 1일 제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직무를 시작하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어제 취임 선서를 통해서 어떠한 정부나 기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면서 유엔의 독립성을 강조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군요.
네, 중국 정부가 어제 상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중국에 대해서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의 반덤핑 조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체국 가격 적용이란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들의 수출품에 공정한 가격을 매길 때 사용하는 국제 기준인데요. 중국 상무부 측은 중국산 제품의 대체국 가격을 적용해서 비교하는 것은 15년 기한으로 2016년 12월 11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이때 이미 끝났다고 말하면서 미국과 EU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의 수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이 원하는 것이 시장 경제 지위인데 미국과 서방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할지 말지가 올해 국제 무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중국은 지난 2001년 12월 1일 세계 무역 기구 WTO에 가입할 때 15년 동안 비시장 경제 국가로 분류된다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그 시한이 15년 뒤인 지난 일요일 12월 11일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측은 자신들이 자동으로 이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EU 또 일본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장경제 지위라는 게 뭡니까?
예, 세계무역기구 WTO가 주도하는 국제무역은 전 세계가 자유로운 시장경제, 다시 말해서 정부나 여타 기구들의 간섭이나 특혜 없이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제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국가가 기업활동과 생산 등을 전반적으로 통제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공산주의 국가의 국영기업들은 이 경쟁 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물건과 용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 개혁에 나선 이후 이 서방 사회에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15년 동안 국제무역 질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비시장 경제 국가로 분류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중국에 일종의 어떤 제한을 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들은 앞서 전해드린 중국 상무부 성명에 나온 대로 대체국 가격 적용을 받는데요. 이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너무 싸다. 그래서 곧 덤핑 판정을 내릴 때 그 나라의 다른 제품 가격과 비교하지 않고 대체국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인정받는 제3국의 물건값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산 수출품은 대체국보다 월등히 가격이 저렴해서 이 덤핑 판정과 함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이 중국산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중국으로서는 해당 제품 수출에 크게 타격을 입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수출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했지만 지난 11일에 유예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이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15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미국과 서방 측이 중국을 시장 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은 아직도 중국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철광과 화학제품 등이 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서 싼 값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로 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미국과 EU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들어서 잇따라 발표했고요. 이달 초에 일본도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서방 측을 제소하겠다고 나선 건데 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영국신문 파이낸셜타임즈가 오늘 서방 측 입장을 소개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관련 조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제소에 나선 게 유감스럽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 측은 중국의 왜곡된 경제로부터 오는 손실에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측이 오늘 추가 조처까지 예고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이 문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추가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오우청 중국 상무부장은 오늘 관영인민일보 특별기구를 통해서 일부 국가, 미국과 EU를 말합니다. 이 일부 국가들의 의무 불이행에 중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이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타이완 언론들이 일제히 전한데 따르면 펑숙환 타이완 국방부장은 전날 열린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2018년 완전 모병제 도입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의무 복무제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전투에서 패퇴해서 타이완 섬으로 이동해서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68년 만에 이 타이완의 징병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 자원병력만으로 군이 운영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의무적으로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네.
이 타이완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서 논란이 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타이완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5월에 취임한 뒤에 이 양안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요. 이후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역량을 키우기도 모자랄 상황에서 이 타이완이 군사적인 긴장 을 늦추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이 징병제 폐지는 이 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게 현지 보수층의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그 보수층의 주장에 대해서 호응하는 일반 여론이 높다고요.
네, 최근 타이완 중앙연구원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이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0.1%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타이완 당국이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진행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타이완에서는 일부 병력에 대한 시범 자원 입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아예 특정 병과를 이 모병 인력으로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이완의 의무 군복무는 보통 대학 졸업 전후 연령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 4개월부터 1년까지 기간이 짧은 편인데요. 이 내년까지 현재 의무 복무 병력이 모두 전역하게 되면 완전 모병 인력으로만 20만 명 규모의 군을 운용한다는 것이 타이완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신구 사무총장이 어제 이취임 연설을 했군요.
예, 다음 달 1일부터 5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는 안토니우 구테헤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취임 선서와 함께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 구테헤스 차기 총장은 어떠한 정부나 기관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고 193개 회원국 대표 앞에서 선서한 뒤에 유엔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구테헤스 차기 총장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세 가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구테헤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 건설과 유지, 또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 그리고 유엔의 내부 개혁을 앞으로 자신과 유엔 조직, 또 유엔 산하기구가 집중해야 할 3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특히 유엔의 내부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직원 한 명을 현장에 배치하는데 9달씩 걸린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그동안 파악한 유엔 활동의 문제점을 제기한 뒤에 유엔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차기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구테헤스 차기 총장이 이제 앞으로 국제연합을 이끌게 될 텐데 유엔 산하기관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구테헤스 차기 유엔 총장은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정치인인데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로 활동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자, 또 물러나는 반기문 현 사무총장도 이임 연설을 했죠.
네. 오는 31일로 10년에 걸쳐서 두 차례 임기를 마무리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임 연설을 통해서 나는 6.25 전쟁 후 유엔의 지원으로 먹고 유엔이 지원한 책으로 공부했다고 유엔과 자신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한 뒤에 사무총장으로 일한 것은 내 평생의 영광이었다. 내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곳 유엔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도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데 있어 나를 격려해준 원천이었다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연방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30대 젊은이 중 부모 세대의 이 30대 시절의 소득을 넘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연구 내용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가 국무장관으로 낙점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제 그 궁금증이 풀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를 국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아침에 발표한 성명에서 틸러슨 최고 경영자, 이 CEO에 대해 끈기 있고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지정학적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 국무장관으로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식 발표는 오늘 나왔습니다만 이 틸러슨 CEO가 국무장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 매체가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어젯밤 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자신이 국무장관 지명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틸러슨 CEO가 국무장관으로 낙점받았다는 사실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는 국무장관으로 고려된 것을 영예로 여긴다면서 새 행정부가 미국을 강함과 번영, 평화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롬니 전 주지사 말고도 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국장, 밥 코코 상원의원 등이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었죠.
네. 자, 미국에서 주요 부서 장관이나 대사와 같은 이 고위공직자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 틸러슨 CEO가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틸러슨 CEO가 거대 석유 기업인 엑손 모빌을 이끌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이 러시아 관리들과 이 친분을 쌓았는데요.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서 이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친구라는 점은 국무장관에게 바라는 자질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틸러슨 CEO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틸러슨 CEO를 세계 수준급 협상가라며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o me, a great advantage is he knows many of the players. And he knows them well. He does massive deals in Russia. He does massive.
네, 트럼프 당선인은 틸러슨 CEO가 러시아와 대규모 거래를 해왔고 전 세계 많은 인사를 알고 있다면서 바로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차기 국무장관으로 낙점된 틸러슨 CEO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출신이고요. 올해 64살입니다. 이 텍사스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이 바로 석유회사 엑선에 들어가서 이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왔는데요. 승진을 거듭하면서 이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까지 오른 겁니다. 여러 외국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외국 기업 또 외국 지도자들과 인맥을 쌓았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국무장관 자리가 정해지면서 차기 행정부의 인선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제 15개 부서 가운데 대부분 부서의 수장이 정해졌는데요. 에너지부 장관으로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리 전 주지사는 올해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갔었고 또 지난 2012년에도 공화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2012년 당시에 이 에너지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이 에너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게리 콘 골드만삭스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를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이 의회 차원에서 러시아 해킹 의혹을 조사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해킹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에 대한 외국 세력의 사이버 공격은 큰 문제이고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맥코넬 대표는 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점을 들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Russians are not our friends. They invaded Crimea. Senator McCain and I and some of our Democratic friends met with the delegation.
맥코넬 대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면서 미국은 나토 협약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고요. 나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동맹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이런 문제들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의회 조사가 반드시 양당의 협력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어제 미국 선거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이 당파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선거 결과는 명확하게 나왔다면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의회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맥코넬 대표는 기존 위원회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가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맥코넬 대표는 또 미국 중앙정보국, 이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이 CIA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 같군요.
네.
예. 자, 그렇지만 이 트럼프 당선인 올해 그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주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CIA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신을 돕기 위해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는데요. 이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퍼뜨리는 얘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그동안 클린턴 후보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이번에 입을 열었습니다. 클린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 씨는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 정치적 간섭으로 여겨질 것을 우려해서 선거 전에 발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미국 사회에서 누구나 능력을 발휘하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 이민자들이나 젊은이들이라면 한 번쯤 바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1984년에 태어난 젊은이가 30살이 됐을 때 부모 세대의 이 30대 시절보다 이 소득이 더 많은 경우는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940년에 태어난 청년이 30살이 됐던 이 1970년만 해도 이 부모 때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젊은이가 90%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모 세대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돈을 더 벌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이 될 텐데 그 이유를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는 스탠퍼드 대학을 비롯한 6개 대학 연구진이 함께 조사한 내용인데요. 연구진은 우선 소득의 불균형이 만연해진 것을 이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성장해도 부모 세대 때만큼 많이 버는 젊은이는 더 줄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꼽았는데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35년 동안과 비교해보면 1980년 이후 미국 경제는 매우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젊은이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나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의 모든 지역 젊은이들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좋지 않지만 특히 이 중서부의 러스트벨트, 이 쇠락한 공업지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지역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미시건주와 인디애나주는 이 과거 미국 제조업을 주도했던 지역이었지만 값싼 외국산 제품이 수입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죠.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미국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는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앞으로 경제 성장에 주력해서 미국 경제가 현재 2.2%의 연평균 성장률에서 약 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젊은이들의 소득 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젊은이들 간의 그 현재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나요?
네, 가난한 젊은이도 이 부자인 젊은이도 이 과거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이 빠르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득 분배 불균형도 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1940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30살이 된 젊은이의 92%, 그러니까 이 거의 모든 젊은이가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 부모 세대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이 1980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30살이 됐을 때도 이 소득이 높든 낮든 간에 이 부모 세대보다 돈을 더 잘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젊은이들의 소득은 줄고 또 학비 대출금이나 주택 융자와 같은 빚은 늘고 있다. 이런 보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과거와 비교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더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다행히 현재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구를 주도한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라즈 체티 교수는 젊은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이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것과 또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나의 노래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라는 내용의 곡인데요. Someday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day you're gonna realize One day you'll see this through Happy somewhere, even if I can't. I know you don't really see my worth. You think you're the last guy on earth. Well, I've got news for you. I know I'm not that strong, but it won't take long. Take long, 'cause someday someone's gonna love me the way I wanted you to need me. Someday someone's gonna take your place. One day I'll forget about you. You'll see I won't even miss you. Someday, someday. Thank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내각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등 이 경제팀의 월스트리트 출신 금융인들을 내정해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월스트리트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 월스트리트.
아침 9시 30분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을 알리는 종이 힘차게 울립니다. 현란하게 돌아가는 주식 시세판을 보며 증권 거래인들이 바쁘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바쁜 곳은 뉴욕 증권거래소만이 아닙니다. 말쑥하게 양복을 빼입은 직장인들이 뉴욕 맨하튼 남단의 건물들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여러 은행과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이곳, 바로 미국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월가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약 1km의 거리로 단순한 지명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미국의 금융시장을 통틀어 부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비롯해 장외 주식시장인 나스닥과 각종 은행, 투자은행, 금융기관 등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돈이 매일 평균 약 1,7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매일 엄청난 돈이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뉴욕은행도 바로 이곳 월스트리트에 있는데요. 이곳엔 세계 최대 규모의 금 보관소가 있는데 금의 무게가 무려 6,3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역사.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 맨해튼 남부는 과거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명은 뉴욕이 아닌 뉴 암스테르담이었지요. 네덜란드 정착인들은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과 영국인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 정착촌 북쪽 경계에 긴 나무벽, 즉 월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이 맨해튼에 진출하면서 1699년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인들이 점령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이름 역시 영국의 지명을 딴 뉴욕으로 바꾸고 또 이곳에 서 있던 장벽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되죠. 영국 식민지 시절 월스트리트에는 뉴욕시가 승인한 노예시장이 있었고 노예 매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서 일찌감치 금융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1792년 5월 상품 중개인들이 모여 상업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을 버튼우드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버튼우드 협정을 뉴욕 증권거래소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보지요. 이후 월스트리트에는 미국 최대의 금융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월스트리트와 미국 경제.
이 초창기엔 월스트리트에서 투기와 사기, 속임수가 난무했습니다. 1900년대까지 무질서한 거래가 오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1929년 대공황과 함께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비용에 허덕이게 되자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미국의 부상과 함께 월스트리트는 세계 자본주의의 거점이 되면서 미국 경제 심장에서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지요. 이후 월스트리트는 주식 매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바로 이곳 월스트리트에서 터지게 됩니다. 월스트리트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하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했다가 2008년에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리먼 브러더스 등 대출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월가는 혼동에 빠지고 말죠.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This action marks the end of an extraordinary seven-year period during which the federal funds rate was held.
2015년 12월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은 지난 7년간 0%대를 유지해왔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그러니까 은행에 빌려주는 돈을 대폭 낮춰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해왔었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금리를 올린다고 결정했던 겁니다.
월스트리트를 둘러싼 논란.
지난 2011년 9월 17일 수백 명의 사람이 뉴욕 월스트리트에 모여 우리는 평범한 99%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월스트리트 인근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기도 했는데요. 1% 경제인의 탐욕을 비판하는 Occupy Wall Street, 일명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된 겁니다.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약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커녕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된 겁니다. 그해 10월 15일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월스트리트 반대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요.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월스트리트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월스트리트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월스트리트와 정부의 결탁을 끊겠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인사들을 경제 관련 내각에 임명하면서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someone say bring home the bacon? Let's find out what that means. But first,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your wife quit her job. Is it going to be just you bringing home the bacon?
Yes, she did. And I'm the only one bringing home the bacon for now.
I see.
She worked too far from our home and our kids' school.
Well, tell your wife that I wish her the best in finding a job near your home and the kids.
Absolutely.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I heard your wife quit her job. 네 부인이 직장을 그만뒀다며? Is it going to be just you bringing home the bacon? 그럼 이젠 너 혼자 벌어야겠네.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s, she did. And I'm the one bringing home the bacon for now. 우리 집사람이 일을 그만둬서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해.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자 마이크가 She worked too far from our home and our kids' school. 사실 집사람 직장이 우리 집에서도 멀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멀었어. 라고 대답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Well, tell your wife that I wish her the best in finding a job near your home and the kids.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ring home the bacon. 잘 기억하시고요.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r wife quit her job. Is it going to be just you bringing home the bacon?
Yes, she did. And I'm the only one bringing home the bacon for now.
I see.
She worked too far from her home and our kids' school.
Well, tell your wife that I wish her the best in finding a job near your home and the kids.
Absolutely.
Today's phrase is bring, B-R-I-N-G, bring home, H-O-M-E, home, the bacon, B-A-C-O-N, bacon,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 When you bring home the bacon, it means that you earn a living, and with that earning, you provide for your household. Also, remember that this phrase is very similar to being the breadwinner. Breadwinner. Bring home the bacon을 직역하면 집에 베이컨을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요.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벌어오다, 생계를 꾸리다 라는 말이죠. 이 뜻 말고도 무엇 무엇을 해내다 또는 과업을 완수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My husband is working hard to bring home the bacon for our family. 라고 하면 우리 남편은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벌어온다 라는 뜻이 됩니다. Bring home the bacon. 네, 이젠 bring home the bacon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your wife quit her job. Is it going to be just you bringing home the bacon?
Yes, she did. And I'm the only one bringing home the bacon for now.
I see.
She worked too far from her home and our kids' school.
Well, tell your wife that I wish her the best in finding a job near your home and the kids.
Absolutely.
Let's review. When you bring home the bacon, it means that you bring home money earned at a job and provide for your family. Bring home the bacon. Bring home the bacon.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Chorus가 부른 What Can I Do? 당신이 날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try. more to say. And in a funny way I come, because the power is not mine. I'm just gonna let it fl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12월 13일 오늘, 일본의 생물화학자인 스즈키 우메타로가 도쿄 화학정례회의에서 쌀겨안에 기존의 영양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영양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우메타로는 이 물질을 오리자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물질이 오늘날 잘 알려진 비타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무기질의 4대 영양소뿐이라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괴혈병과 각기병으로 쓰러져 나가자 전 세계 많은 생물화학자들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0년 오늘, 일본의 생물화학자인 우메타로가 쌀겨안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다섯 번째 영양소인 비타민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비타민이란 이름은 1년 뒤 폴란드의 생화학자였던 카시미르 펑크에 의해 붙여지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12월 13일 오늘, 일본군이 중국의 난징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민간인 수십만 명을 살상했습니다. 이른바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5개월 전 중일전쟁을 시작해 텐진과 베이징, 상하이를 점령해온 일본군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총격을 가했고, 살아있는 사람을 강제로 매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만 해도 30여만 명이 넘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이후 난징에 머무르고 있던 외국인 기자들에 의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일본은 각 나라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열린 극동 군사 재판에서 일본의 만행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재판 결과 난징 대학살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마쓰이 이와네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전쟁 범죄자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난징 대학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